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한 시간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밤새 기도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시는 일이 열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구약에 나오는 열두 족속, 그 열두 그 지파를 이렇게 리플레이스하는, 대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신 다음에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사실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담에게 한 약속이시기도 하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에 이르러서야 열두 아들, 열두 족속의 족속이 시작되는, 지파가 시작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쭉 보면은 구약에서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이 신약에 오면은 그 열두 지파를 리플레이스하는 것이 바로 열두 제자입니다. 그 열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갈 믿음의 공동체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기도는 홀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홀로 기도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홀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열두 제자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고, 그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에 그 읽은 사건 전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큰 축제 같은 일이었죠. 그러한 축제와 같은 기쁜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에 왔었던,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을 이제 다 가라고 흩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려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분은 홀로 기도하셨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홀로 기도하셨다는 것이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홀로 계셨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에는, 그 기도의 그 방향은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은 바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25절에서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라고 하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기적적인 사건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고 홀로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고, 예수님은 또 나중에 무리를 걸으셨는데 그 중간을 이어주는 영적 브릿지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관심을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홀로 계셨는데 걸으셨다? 제자들을 향해서 오셨다? 그 중간은 뭐예요? 바로 제자들에게 관심을 두셨다. 제자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는 홀로 계셨지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홀로 계시는 가운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폭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제자들의 어려움이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허접해서 민망하지만 이 작은 종이 조각, 제가 늘 집에서 사용하는 종이 조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교우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우 이름들이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 3장, 4장 카피해 놓고 이게 이제 떨어지면은 그 다음 걸로 바꿔야지 하고 있는데, 여기 어떤 사람들이 이제 핸드라이팅으로 이름이 나중에 추가되었습니다.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 교우들 이름입니다. 교우들 이름인데 제가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준하 형제가 만들어준 그 기도 의자가 있거든요. 그 기도 의자 옆에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아, 목사님 교인이 몇 명이나 된다고 잊어버리세요. 기도하다 보면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냥 건너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보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대화,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 혹은 여러분들의 표정이나 나누어진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상황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곧바로 제자들의 어려움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닥치고 있었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이 탄 배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바람이 세서 풍랑이 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제자들이 배에 탄 것은 날이 저물 무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어려움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서 그들의 배로 가까이 오시기 시작한 것은 이른 새벽 한 3시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고난을 당한 것은 거의 9시간이에요. 9시간 동안 그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배 타기 전에 상황은 어땠습니까? 말씀대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죠.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았고 감동이 있었고 놀라움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배부름도 있었고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은 그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감격의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 기쁨의 생각들이, 기쁨의 경험들이 아직 생생히 남아있고 사라지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맞닥뜨리게 된 것은 거센 풍랑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내가 암으로 투병한지 아시는 대로 이제 딱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2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말로 금방 지나갔는데요, 정확하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2년 전에 여름에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는 2년 전에 아내가 수술하기 전에, 처음으로 수술하기 전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휴가를 다녀왔던 게 멘도시노였습니다. 그때의 사진을 보니까는 아내가 건강한 얼굴이고 머리도 검은 머리로 길고 활기찬 발걸음이고 그때 기분 좋았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마치 제자들처럼 그 2년이 그렇게 빨리 지났나 싶을 정도로 뭐 저희도 굳이 제자들의 상황에 비추어 보자면은 거센 파도와 비바람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의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오병이어의 기적을 최근에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싶은 기쁜 일, 아 내가 이러한 것들을 성취했지, 하나님이 도우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사인들이 이거였지라고 하는 그러한 기억이 아직도 뚜렷한데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에게 익숙한 신앙의 자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자리라고 하면은 그것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보면은 신앙의 자리라는 것은 나에게 늘 익숙한 어떤 정말 말 그대로 자리가 있는 거죠. 우리 진철 형제 오늘 왼쪽에 앉으셨네요. 부부가 늘 오른쪽에 앉으셨는데 예, 익숙한 자리에서 이렇게 옮겨갔잖아요. 우리 교회 이사 가지만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정말 지난 13년 동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익숙한 우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늘 익숙한 공동체의 얼굴들이 있고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설교가 있고 늘 익숙한 커피가 있고 도넛이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신앙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신앙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우리에게 편안하고 우리에게 익숙했던 그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말로 아 그래 참 평안하다 감사하다 오병이어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이렇게 흘러가는 인생이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 익숙한 자리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우리에게 결국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에게는 나와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예, 나와 하나님만 남습니다. 나와 하나님만 남아있고 다른 모든 것들은 갑자기 낯설어지고 아니 낯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이 나에게 적대적인 것 같은 그러한 상황과 형편이 될 때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과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더 단단하게 이어주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있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죠. 나 혹은 우리만 있는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만 계신 것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기쁨과 기억을 기쁨의 기억을 기억하기도 힘든 아주 힘들고 거센 풍랑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짧게 세 가지를 나누게 되는데 설교의 핵심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peace, shalom입니다. 먼저 우리는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가운데 훠궈를 좋아하시는 분, 훠궈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시는 분. 아니면 훠궈를 싫어하시는 분. 네. 뭐 훠궈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저희 아들은 그래요. 자기는 물에 빠진 고기는 먹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훠궈는 싫어한답니다. 훠궈를 좋아하든 심지어 훠궈를 싫어해도 여기에 살다 보면 한두 번씩 꼭 가게 되는 기회가 있는 게 훠궈 식당입니다. 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잘 담궜다가 잘 건져서 집어 먹어야 합니다. 이 동네에서 유명한 훠궈 체인점이 하이디라오죠. 그렇죠. 하이디라오 아시죠? 여러분, 하이디라오의 뜻은요, 깊은 바닷물 아래에서 보물을 건져 올린다 뜻입니다. 그 식당의 뜻이 그래요. 깊은 바닷물 아래에서 보물을 건져 올린다가 하이디라오의 뜻입니다. 네, 하이디라오의 뜻입니다. 먹는 행위와 그 식당 이름을 잘 조합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깊은 물 안에서 지금 제자들이 있는 상황이 깊은 물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깊은 물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훠궈를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건져 올리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담근 것을 건져 올리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건져 올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담궜는데 이 사람이 건져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제자들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도 모두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모두가 다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겁에 질려서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건져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평안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풍랑도 힘든데 또 다른 위협이 다가오는 것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성경 신약성경에서 우리에게 꼭 한 말씀만 붙잡는다면 무엇일까? 바로 이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평안의 근원 되시는 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죠. 모두가 다 평안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제자들 중에서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 나다, 안심하여라, 바로 그 메시지에 반응한 것이 누구입니까? 평안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건져 올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죠. 28절에 베드로가 주님께 말합니다. 말했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건져 올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보물을 만난 겁니다. 뭐라고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님, 주님이시면. 나다 그랬더니만 주님, 주님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주님이시라고 고백한 것은 얕은 물가가 아닙니다. 깊은 물 한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107편 23절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큰 물을 헤쳐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행사를 보고 깊은 바다에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본다 그랬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얕은 물가가 아니라 깊은 물 한복판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기적과 행사,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본다라고 하는데 주님이 일으키신 기적과 행사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안심시키고 주님께서 우리를 안심시키고 주님께서 베드로와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내시는 평안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것은 그냥 편안하고 아무 근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슨 뭐 요즘으로 따지면 그냥 룰루레몬 요가복을 입고 그냥 명상하다가 만나는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당하고 있는 그러한 풍랑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는 평안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46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는 그런 순간에도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오늘 찬양의 가사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어디서요? 큰 물 한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흔들리는 인생의 배 가운데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의 근원 되심을 우리가 함께 간구하면서 그것을 기도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평안 가운데 거하면서 평안이 사라지려고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한번 평안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평안이 사라지려고 하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다른 분이 아니라 주님께 평안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어릴 때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릴 때 깜깜한 밤길을 부모님의 손길을 붙잡고 가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걸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희 아이가 얼마 전에 30이 됐는데 걔가 3살 때 깜깜한 요세미티에서 제 손을 붙잡고 걸으면서 아빠 안 무섭지? 하고 그렇게 물어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제 손을 잡고 깜깜한 길을 걸어가면서 아빠 안 무섭지? 라고 그렇게 물어보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걔 손을 잡고 걸어야 됩니다. 등치가 컸어요. 네. 여러분, 아이가 3살 된 아이가 아빠 안 무섭지? 라고 저에게 물어본 것은 아빠 나는 무섭지만 아빠는 무서우면 안 돼. 그렇죠? 그런 것이기도 하고 혹은 더 큰 것은 아빠가 있어서 나는 안 무서워. 아빠가 있어서 나는 안 무서워. 그리고 나는 무섭지만 아빠는 무서우면 안 돼. 아마 이런 뜻일 겁니다. 결국 자신은 무섭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온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 물은 잔잔한 물이 아니죠. 넘실대는 물,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치죠. 그러자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이 장면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배 위에 계시면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여전히 물 위에 계시죠. 저 예수님 똑같이 우리와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의 상황 속에 계십니다. 지금 베드로는 넘치는 물 가운데에서 물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두려움에 붙잡혀서 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여전히 물 위에 계시면서 빠진 베드로를 건져서 함께 걸어서 배로 가서 배에 오르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주님께 하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이며 하나님의 눈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는 바로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는 우리와 똑같은 풍랑의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눈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눈길이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유익이라는 것은 평안이 흔들릴 때마다 평안을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주는 기도의 유익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1인칭으로서 우리의 삶을 건져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바로 배로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가 아니구나. 내가 아니구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느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끌어서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구나. 바로 그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 살려주십시오. 베드로처럼 주님 살려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이 평안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우리가 부모님의 손을 붙잡은 것처럼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가 엄마 아빠의 손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부모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베드로를 이끄시는 것처럼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평안의 기도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평안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끊임없는 평안의 기도를 간구하는 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평안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영원한 평안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간구해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갈릴리 호수의 크기를 검색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레이크 타워보다도 사실 조금 작습니다. 레이크 타워보다도 작아요.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대로 제자들의 수는, 제자들의 그 많은 수는 어부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호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그리고 지식과 경험이 있어도 거센 바람이 불어오면 그 호수를, 그 인생의 어떤 자리를, 그 고난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고 내 경험과 지식을 보면, 그리고 내가 앞으로 프로젝트 한 것을 보면은 이렇게 되면 될 줄 알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제자들이 9시간, 10시간 그 안에서 고생하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 우리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아무리 노를 져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그 자리를 맴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안을 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그 평안이 바로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지만 바로 그 평안이 우리의 인생의 배라고 하는 그 배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32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시 노를 저었고 그들은 결국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에, 마지막 종착역에 언제 도착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배에 오르셨을 때 우리의 배가 평안한 가운데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 어떤 처지를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 이 인생의 배 안에서 영원한 평안이 되어주십시오를 우리 계속 간구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유명한 기독교 상담가요, 훌륭한 선생이었던 래리 크랩이 남긴 말을 저는 늘 마음에 담습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는, 내가 원하는 교회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인간임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교회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의 배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깨닫는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리 크랩의 말을 조금 옮긴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그저 인간임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시편 기자의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4장 8절에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일은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하나이시아교회 공동체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평안을 간구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보여주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목적지에 닿을 때까지 영원한 평안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주님, 주님께서, 나는 단지 인간이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주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나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